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심판이 마땅한 것이 저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일진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 신자이지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어떻게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의 속에 있던 죄의 것들이 다르게 변화된다거나 이러한 그 달라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육신이 있다 그 얘기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항상 육신으로 인해서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자인데 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죄를 이기면서 범죄하지 않고 옛날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 욕심도 이기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신자는 사실 좀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갈등도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런 그 신앙의 문제로 또 어떤 죄의 문제로 고민도 해보고 또 갈등도 해본다는 그러한 것은 결국 신자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자기를 돌아보며 산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신앙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또 갈등도 없다면은 그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죄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갈등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접하게 되는 게 태반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갈등도 겪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신앙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나와 같은 그런 갈등을 겪은 사람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느 한 사람의 고민과 그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에게 악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악으로 악에 끌려간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 그런 열망이 있는데 항상 나오는 건 선이 아니고 죄더라는 거죠. 그래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깊은 탄식을 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죠. 복음에 아주 투철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저 밑바닥이고 사도 바울 신앙은 저 위에 있는 아주 격차가 심한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도 바울께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또 갈등하고 탄식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가 왠지 사도 바울에게는 안 어울린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몰라도 사도 바울이라면은 신앙 문제나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없고 또 갈등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해결해 나가면서 예수를 쭉 그냥 순탄하게 믿었을 것이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면은 그랬을 것이다. 그런 짐작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신앙이 아주 강한 좋은 그런 분이니까 죄 문제를 왜 고민하냐 그 말이죠. 바울은 안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고민하고 탄식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회상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가지고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탄식을 이제 하고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처럼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있기에 욕망도 있어요. 욕망이 있기에 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인간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민도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이라면은 그런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를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을 잘 실천하고 살면은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율법을 실천하면은.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그 율법 실천이 어떤 죄를 없애고 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결과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죄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죄가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고 나니까 보지 못했던 그런 죄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것들도 아 이게 다 악이고 나의 죄 본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예전에 율법을 실천 살던 때에는 어떤 선에 믿음 안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얘기했는데 죄를 알고 나니까 자신은 온통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뭔가를 모르게 되면은요,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 이걸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은. 그래, 이걸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고민과 탄식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한 자의 탄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탄식과 이러한 고민은 신자라면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신앙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죄로 인한 고민, 탄식은 분명히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탄식을 해본 사람이 바울의 고민과 그런 탄식을 듣게 되면은, 아, 나와 동일한 고민이구나. 나와 동일한 탄식이구나.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죄로 인한 고민과 탄식의 답을 또 얻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난 죽을 쪽이구나, 이렇게 탄식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결국 죄의 문제는 탄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 7절 25절 보면은, 7장 25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죄로 인한 고민과 탄식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문제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죄 문제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죄로 인한 고민과 탄식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게 감사의 이유죠. 다시 말해서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그 사로잡아,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그런 죄를 보면서 사망에 갇힌 자기를 실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망에 갇힌 그런 나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히 하나님으로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는 해방감이란 게 있겠죠. 해방을 받았으면 해방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릴 수가 있냐면요, 갇혀있던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갇혀있던 사람이. 이게 자신을 전혀 뭔가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해방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실감 있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느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보니, 자기 보면은 종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유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종된 적이 없는데 웬 자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인 게 상당히 멍청했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다. 바리새인 자신의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면 상당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 기준이라면 유대인, 신앙 기준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실천하는 그들이 죄가 뭔가를 알 수 없는 거죠. 또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실체라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해방이라는 데에서도 그 해방이 뭔데? 내가 갇힌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지금의 교회도 보면요, 교인들을 그렇게 모범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거 참 못마땅한 것인데요. 소위 신앙의 모범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현대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뭔가 어떤 기준을 주죠. 실천 사항을.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보세요. 기도는 몇 분을 하세요. 뭐 10일 어떻게 하세요. 뭐 돈도 대림이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교인들 그걸 실천을 하죠. 실천하면서 자기를 신앙의 모범생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앙의 모범생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보냐면요, 목사가 하라고 하는 하지 않는 게 죄로 봅니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성경 보지 않는 게 죄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기 때문에 성경도 보고 기도한 자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모범생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처럼 갇힌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종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해방시켰다. 그 해방감을 누리지를 못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죄의 종으로서 내가 사망에 갇힌 자다. 나는 어떤 무슨 수를 써도 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 실질을 보면서 항상 죄가 터져나오는 그런 나음 실감할 때에 성령 해방시켰습니다. 그 사망의 법에 해방시켰습니다. 그 말에 귀가 행하는 것이죠. 성령 해방 그게 뭘까? 그렇게 마음을 두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실천상 몇 가지 뭐 한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되어주고 문제고 그렇게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죠. 성경은 좋습니다. 헌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도 그걸 실천하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죄도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버린다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실천을 해도 내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뭘 실천했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예전엔 율법만 지키면은 신앙이 모범생이었는데 그 죄를 알고 나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없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을 죄인인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죄를 예수께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가신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언이에요. 더 이상 주 안에서는 사망에 갇혀서 사망에 이를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쉽게 죄의 지옥 갈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강박관념에 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그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내가 신자 될 것 같은 생각 말이죠. 그래, 하다못해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자꾸 빠지기 일쑤란 그런 얘기예요. 신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미 그 신자고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미 해방된 자다.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뭔가를 좀 하고 해서 모범생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되어보려고 하는, 그래야 스스로 안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방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확보해가지고 뭔가 안심을 해보려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성령의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참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그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헌금이나 그런 전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걸 가지고 교인들 요구하고 사로잡고 이런 경우를 많이 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교인들이 그런 요구에 따라가요. 또 따라갑니다. 왜 그런 걸 따라가냐 하면은 그런 율법적인 것 자체가 매력이 있거든요. 참 그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실천하며 살다 보면은 내가 자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걸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착각을 냅니다. 가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아는 것보다도. 근데 성령만 얘기하면 그런 게 없어. 내가 신앙이 되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보람, 그런 성취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있어야만이 그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성령 안에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신자됨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거하던 율법세계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모습 분명코 아닌 거예요. 이걸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영의 일은 성령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육신을 따른 생각입니다. 이처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안 하면 불안해지고 그걸 평안히 할 수가 없죠. 또 오늘은 내가 뭐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내일은 30분 했다. 그러면은 내 신앙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 해야 안심이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심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영에 있는 사람,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내가 뭘 할까 육신으로 뭔가 이루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영을 따른 생각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산다. 이걸 또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신자는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신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신자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죄의 탄식, 고민,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걸 매일 실감을 해야 합니다. 또 실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부딪히는 우리 죄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직장 안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항상 죄에 끌려가는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걸 실감케 하는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또 실감하시면서 매일 내게 붙은 막 삐져나오는 그런 죄를 보시면서 죄의 권세에 빡 붙들려 있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바로 아, 나구나 하는 것을 좀 실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사망이다. 인간이 주어진 본래 운명은 심판이고 사망이다. 영원한 예, 사망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사망이라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은 비로소 예수님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에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실천해가지고 뭔가를 먹고 살아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행하신 그 은혜를 받아 먹고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해방된 세계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에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왜 죄를 못 이기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죄도 이기면서 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지만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난 대신할 수가 없노라는 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진리가 되어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로 기뻐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 내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날마다 또 체험을 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사실 죄책감에 묶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실망감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뭔가 죄가 보이고 또 신앙생활이 좀 예전만 못해지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난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좀 타락된 게 아닌가, 신앙이 자꾸 엉터리가 되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목사 설교가 엉터리가 그렇다 막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 어떤 죄책감에 자꾸 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자는 죄책감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생각하시고 또 죄 문제 돌아보시면서 해결책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결책은 내 열심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냐,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믿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노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 지으면 용서해 줄게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갇힌 우리 존재 전부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건져냈다. 그리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복음이 우리 산의 능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자고 분명히 산 자다, 살아난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 그 신자의 삶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예전에 육으로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망에서 해방된 복된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주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인한 해방감,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사망에 갇힌 내가 해방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정말 죄의 종으로서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항상 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죄도 몰랐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인데, 성령을 알므로 인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 세방시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가득히 충만히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은혜의 복됨을 누리면서 항상 우리 온 성도 심령 안에 성령의 해방감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